신들의 왕 유피테르는 현란한 변신술을 자랑하며 애정행각을 펼칩니다. 유피테르의 아내 유노는 가정을 수호하는 신이지만 남편에 대한 지나친 의심과 질투를 보입니다.
미의 여신 베누스의 아름다움은 허영과 방탕을 낳고 순결한 처녀신 디아나는 자신의 알몸을 보았다는 이유로 한 남자를 잔인하게 응징합니다. 엄숙한 얼굴 뒤에 인간의 면모를 지니고 있는 신들. 어쩌면 우리가 신화를 읽으며 만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고전읽기의 권진영입니다.
네. 네. 신들과 인간이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신이나 네. 인간이나 그 밝은 얼굴 뒤에는 무수한 각질들이 존재한다는 거. 거북이 등짝처럼 각질이 쩍쩍 갈라져요.
네. 그 갈라지는 각질에 네. 대해서 조금 있다가 네.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후 4시 고전을 읽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고전 읽기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그리고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전 읽기는요.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홈피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 읽기 치시면 오시는 길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나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 변신 이야기에서 신과 인간, 자연 등 다양한 변신 이야기를 통해서 오비디우스는 자신이 생각하는 사랑과 애욕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의 또 다른 면, 분노와 증오, 오만과 복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살펴본 변신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요. 오늘의 변신은 잘못에 대한 응징과 복수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그런데 신이 자기가 좀 화가 났다고 해서 별로 그 벌로 변신을 시키고 이러는 거는 신이라고 하기엔 좀 쪼잔하지 않나요?
그렇죠? 오비디우스가 네. 창조한 이 신들은요. 바로 인간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신이나 인간이나 거기서 거기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 케익스와 알키온에는 행복이 겨워서 네. 자신들을 제우스와 헤라와 같은 부부라고 비유를 했어요. 이 말 듣고 바로 신들이 분노를 해서 케익스는 제비갈매기로, 알키온에는 물총새로 변신을 시켜버리죠. 신들도 인간처럼 잘못도 하고 감정에 휩싸이고 항상 보상과 대가를 바란다.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신이 왜 신입니까? 인간이랑 다르니까 신인 거잖아요. 번개 날아가고 뿅하고 변신만 하면 그 신은 아닌 것 같은데, 신이라면 모름지기 넓은 아량으로 그 용서를 좀 베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변신 이야기를 보면은
네.
신이나 인간이나 뭐 비슷해요.
비슷해, 비슷해.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참. 그러면 변신 이야기의 냉혹한 응징과 복수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못에 대한 벌의 수단으로서의 변신. 첫 번째는요, 오만한 인간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변신을 시켜버리는 경우인데요.
네.
감히 신과 겨루기 한판을 청한 강큰 인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니오베예요.
네, 니오베.
아들 일곱, 딸 일곱. 바로 다산의 여왕이죠. 김지선 씨 아닙니다. 니오베입니다. 니오베. 네.
니오베는 아들 일곱, 딸 일곱 낳았어요. 14명의 자식을 가졌는데.
네네.
하필이면 이 니오베가, 신의 그 티탄 신족, 뭐 거인 네. 신족이라고 할 수 있는 레토 여신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네, 레토
이 레토 여신. 여신은 자식이 둘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인데. 이 둘은 쌍둥이죠. 어쨌든 이제 그 자기 자신을 레토 여신과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니오베가 다스렸던 그 땅의 니오베는 왕비인데,
네, 왕비.
그 이제 신민들이,
네.
국민들이 이 레토 여신을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니오베가 왕비인데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들 일곱, 딸 일곱을 낳으니까 이제 콧대가 하늘까지 올라갔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레토를 숭배하는 걸 보고, 니들이 지금 레토를 왜 숭배하냐. 레토 몇 명 낳았어? 예. 아들 하나, 딸 하나밖에 더 낳았어? 나는 일곱, 일곱이야.
와.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서 질투를 보이면서, 업신 여기죠. 레토 여신을.
아, 그렇군요.
그러다 이 레토 여신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한테.
네네.
그, 이제, 그 욕설을 하면서. 저 X를, 저것을 아주 복수를 해서 철저히 응징을 해라.
아.
그래서, 아들 일곱은 니오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살로 다 죽이고.
진짜?
예. 그 아들들의 시신을 앞에 두고 울고 있는 딸들은 니오베의 눈앞에서 죽게 만듭니다.
아, 어떡해.
예, 그래서 니오베는 눈물을 흘리다가 바위 샘물로 변한다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니오베가 자식 사랑이 과하긴 과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미에게 자식 잃는 고통을 이렇게 주나 그래? 자기도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애미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아무튼 어리석기도
보면
하고.
이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신들이 어리석은 인간들도 많고요. 또 신들의 복수는 굉장히 아주 냉혹합니다.
잔인하고.
네, 잔인하고 냉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인간은 뭐 저리 가라고요.
네.
그 이야기 뭐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엽기적인 복수 이야기.
네네.
자, 오늘 사연 주제 먼저 드릴게요. 나도 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이걸로 확 변신시켜버리고 싶다. 누구를 무엇으로 변신하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어떤 벌을 주고 싶으십니까?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디로 사연 보내주세요.
네네. 그리고 오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짜는 제주를 뽐내던 아라크네는 신의 미움을 사서 무엇으로 되었을까요? 1번 풍뎅이, 2번 거미.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아라크네가 실을 잘 자아서 배를 멋지게 짰다는 거 그거를 유념해 두시면 풍뎅이와 거미 중에 어떤 것에 가까울까.
그러니까요.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전 들어본 얘기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랑이 넘치다가 피본 케이스. 아라크네가 대표적인데요. 아라크네가 누구냐? 배짜기 올림픽 3연패에 빛나는 배짜기 달인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도 과유불급 자랑이 지나쳤다고 해요.
아라크네는 뭐 또 미모도 뛰어나고요.
네.
이 그 당시에 가장 배짜기를 잘했던 처녀였어요. 그런데
아라크네.
네, 이렇게 배를 짜고 있는 그 모습이 신기에 가까워서 사람들이 그걸 구경을 했다고 그래요, 옆에서.
아, 그렇군요.
처녀가 배짜는 모습을.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배짜기의 여신이 바로 미네르바거든요.
네네.
미네르바가 지혜의 여신이기도 하지만 배짜기의 여신이기도 해요. 또 팔라스 여신이라는 별칭도 있는데 팔라스를 죽이고 그 껍질로 갑옷을 만들어서 팔라스 여신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아라크네가 배짜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와, 저건 정말 팔라스 여신한테 배웠나 봐. 저렇게 배짜기 솜씨가 좋다니. 그랬을 때 아라크네가 아우 무슨 그런 과한 칭찬을 하시나요?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팔라스 여신한테 배웠다고? 불러와봐. 나는 그 여신보다 더 잘 짤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 조금만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미네르바는 친히 그 노파로 변신을 해서 일단 아라크네를 찾아가죠. 아라크네를 찾아가서 다 이릅니다. 아라크네 처자. 아무리 그 처자가 배를 잘 짜도 그렇게 여신보다 잘 짠다고 그러면 안 되지. 여신을 불러오라고 그러면 안 되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라크네가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불러와 보세요. 그때 또 미네르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나 여기 있어.
아!
그리고
진짜?
바로 변신을 해서
어머.
변신을 해서 이제 그 둘은 이 신과 인간 사이에 배짝이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와, 궁금하네. 네,
미네르바는 먼저 신의 권능을 강조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그림을 짜 넣었습니다. 과연 이 둘의 대결 어떻게 될까요? 여신은 이로써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이 그림의 네 모서리에다 네 개의 겨루기 장면을 더 짜넣었다. 다 자신의 겨루기 상대인 오만 방자한 아라크네에게 신들을 가볍게 여기면 어떤 벌을 받는지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이 네 개의 그림은 크기는 작아도 색채는 그지없이 현란했다. 첫 번째 그림에는 위대한 신들의 이름을 도용했다가 인간의 형상을 잃고 눈 덮인 산으로 변한 트라키아의 하이모스 산과 로도페 산이 그려져 있었다. 그 다음 모서리는 피그마이오이의 슬픈 운명을 증언하는 그림, 즉 유노가 겨루기에서 이 족속의 여왕을 이긴 뒤 이 여왕을 학으로 전신시켜 제 족속에게 싸움을 걸게 했던 사연이 그림으로 짜여들어가 있었다. 팔라스 여신은 또 전능한 유피테르의 아내와 아름다움을 겨루다가 여왕 유노에 의해 새로 변한 안티고네 이야기도 그림으로 짜넣었다. 안티고네의 상대가 유노 여신이었던 만큼 일리온 도성도 아버지 라오메돈 왕도 나설 수가 없었다. 유노 여신의 저주를 받은 이 처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단한 순백의 날개를 퍼덕거리고 뾰족하게 도단한 부리로 자화자찬하고 있었다. 하나 남은 모서리에는 유노의 저주를 받아 신전 돌계단이 되어버린 딸을 부둥켜 안고 우는 퀴니라스의 모습이 그림으로 짜여 들어갔다. 팔라스 여신은 마지막으로 백복 가장자리에다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나무까지 그림을 짜넣었다. 배짜기는 이로써 끝났다. 여신은 자신의 작품을 자신의 신목인 올리브로 마무리한 것이다. 아라크네는 황소로 둔갑한 유피테르의 소가 순결을 잃은 에우로파 이야기를 그림으로 짜넣었다. 황소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파도는 배폭 위에서 넘실거리는 것 같았다. 에우로파는 떠나온 해변을 돌아다 보면서 함께 놀던 동무들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에우로파는 바닷물이 차가웠는지 발을 움츠리고 있었다. 아라크네의 배폭에는 아스트리아가 잡고 늘어지는 독수리에게 붙잡히게 했고 백조의 날개에 붙잡힌 레다 그림도 들어가 있었다. 아라크네는 이 밖에도 둔갑한 유피테르의 갖가지 모습을 짜넣었다. 뉘티우스의 아름다운 딸에게 쌍둥이를 끼치고 있는 사트위로스, 티린스 왕의 왕비를 사랑하는 암피트리온, 청동탑 속으로 들어가 다나에를 사랑하는 황금소나기, 아스포스의 딸을 취하는 불꽃, 무네모시네를 사랑하는 양치기, 대우의 딸 프로세르피나와 사랑을 나누는 얼룩뱀, 이 모두가 둔갑한 유피테르인 것이다. 아라크네는 황소로 둔갑하여 아이올로스 딸을 범하는 넵투누스의 모습도 그림으로 짜넣었다. 넵투누스가 강의 신 애니페오스로 둔갑하여 알로에오스의 아내를 취하고 쌍둥이 아들을 낳게 하는 장면, 순양으로 둔갑하여 비살티스를 감옥같이 속이는 장면도 짜넣었다. 오곡의 어머니이자 자비로운 금발의 여신의 눈에는 이 넵투누스가 말로 보였고 멜란토에게는 돌고래, 날개 달린 천마를 낳은 뱀 머리카락의 공주의 눈에는 새로 보였다는 이야기도 거기에 그림으로 짜여 들어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묘사는 정확했고 등장인물과 때와 곳에 대한 고증도 그럴듯했다. 포에부스 이야기도 있었다. 포에부스가 농부로 둔갑하는 대목도 있고 매의 깃털로 온몸을 가린 대목, 사자로 둔갑하는 대목도 있었다. 목동으로 둔갑하여 마카레우스의 딸 이세를 희롱하는 대목도 있었다. 포도송이로 둔갑하여 에리고네를 취하는 리베르, 말로 둔갑하여 반인 반마인 켄타우로스 케이론을 끼치는 사트루누스도 있었다. 배폭 가장자리의 좁은 테두리에는 담쟁이 덩굴과 꽃이 뒤엉킨 그림이 들어가 있었다.
왠지 제가 좀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 아라크네, 요 처녀 용감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뭘 모른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마누라 앞에서 니네 남편이 이렇게 바람폈고 딸 앞에서는 니네 아버지가 이렇게 바람폈지? 공개적으로 까발리는 거잖아요. 신들의 비행을 신나게 폭로하고 조롱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미네르바는 네. 팔라스 여신. 인 미네르바는 신들의 권위와 신에게 대항한 인간들이 어떻게 당하고 어떻게 그 응징을 받는가 하는 그림들을 짜놓았고요. 배로
네, 네.
아라크네는 신들이 얼마나 인간을 괴롭히고 또 신들이 얼마나 그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인간을 능멸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짜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한마디로 신에 대한 모욕이죠. 네. 신성 모욕.
네네.
내용도 내용인데 미네르바 여신이 화가 난 이유는 아라크네의 솜씨가 너무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었구나.
자신과 비교해도 거의 비슷했다는 거.
오.
그래서 그 솜씨가 너무 뛰어나서 아라크네의 배를 찢어버립니다. 미네르바.
오, 그래요?
네, 좀 치사하죠. 네. 이때 아라크네가 잘못을 뉘우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자 그것마저도 놔두지 않고 거미로 변신을 하게 만들죠.
아, 그래도 그렇지. 신인데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줘야지. 기어이 거미로 만들어버리는 건 또 뭡니까?
왜냐고요?
예. 네.
너 실컷 실이나 잡으면서 살라고.
되게 인자하시고 마음이 넓으시구나. 근데 이 신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뒤끝 장렬인데 신이 얼마나 치사하고 옹졸한지 보여주는 예가 또 있는데요. 아폴로와 대결한 마르시스. 마르시아스 얘기입니다. 네. 마르시아스 얘는 출전 종목이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피리 대결입니다. 피리.
피리?
피불기. 예. 아폴로는 태양신이기도 하면서 음악을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또 마르시아스가
네네.
음악을 관장하는 신에게 피리의 대결을 또 펼치자고 또 제의를 해요.
아, 그래요?
당연히 지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막상막하였다고 하는데
네.
뭐 그 어쨌든 이제 신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 사람 근데 또 마르시아스가 뭘 잘못했냐면 제의를 하면서 지는 사람은 그 몸의 살가죽을 다 벗기자고 이게 뜩
어머 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합니다.
어머.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살가죽이 벗기는 벌을 당하죠.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건요.
네.
이 아라크네나 마르시아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네.
인간의 오만과 어리석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신의 권위에 맞서는 인간의 어떤 자유로움과 독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아유, 참 신이고 뭐고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고 한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인간들이 이 신도 좀 옹졸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치사하게.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인간들이 신을 신으로 안 보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청취자분들 좀 사연을 들어보죠. 김지윤 씨. 제가 싫은 사람 제 후배로 들어오게 하고 싶어요. 끝없이 야근시키게.
아, 진짜 지혜롭네요. 네, 그리고 이경신님. 이유 없이 무시하는 그 친구. 강아지로 변신시키고
아이고,
싶어요.
장소영님. 맨날 일시키고 다시 하라고 매번 퇴짜 놓는 팀장님. 서로 변신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밭 갈아놓으면 다시 갈라고 계속시키고 싶어요.
와, 아유. 진짜. 고신영님. 윗집에 사시는 쿵쾅거리는 분들 나비로 만들고 싶어요. 사뿐사뿐 날아다니시라고.
아유, 참 애교 있네요. 그것만 네. 해도. 2479님. 남편을 전업주부로 만들어서 집에서만 노는 게 아니면 집에서 노는 것만 아님을 손수 알게 하고 파요 하셨고요.
그리고 974 하나님 가슴 크다고 자랑하는 너 절벽으로 만들어줄 테야 하셨습니다. 아이고야.
김종희님 제게 할 말 못한 말 막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지렁이로 만들어 뭉개버리고 싶어요. 아이고. 네 여러분 저 다 농담이시죠?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은 한번 희석을 해서 깨끗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니그마입니다. Return to Innocence.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냉혹한 응징과 처절한 복수 이야기. 왜 그 박찬욱 영화 올드보이 그리고 친절한 영애 씨 보면 복수가 아주 그냥 진저리치게 잔인하잖아요.
네.
그런데 박찬욱 저리 가란 것 같아요. 복수는 나의 것. 복수의 화신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왜 여자가 하늘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더니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런 속담에는 눈도 깜짝 안 하겠는데요. 그런데 메데이아나 앞에 나온 프로크네와 필로멜라가 잔인한 악녀다. 이것만 강하게 인상에 남고 정작 문제를 일으킨 그 바보 같은 그 남자 있잖아요. 이 남자들 좀 쏙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 메데이아가 앞서 말한 그 두 프로크네와 필로멜라처럼
네.
악력인 악녀인데 남성이나 신의 권위로부터 벗어나려는 여성을 상징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김소희님 소리가 너무 잔인해요.
맞아요.
불쌍한 아이는 아무 죄도 없는데 하셨고 네.
그리고 파리 사모님, 후투티, 새는 귀여운데 어찌 깃든 이야기는 정말 무섭네요 하셨습니다.
강윤미님은 그리스 신화는 신화라기보다는 지배계층에 대들지 못하게 평민들을 세뇌시키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신의 능력이 있다면 나쁜 인간을 길바닥 검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네요. 야호!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진희님, 신과 같은 능력이 있음 상대를 제 의자에 있는 방석으로 만들어서 아우 좋다 좋다 생각만 해도 매일 깔아 뭉개버렸으면 좋겠어요. 아, 하셨습니다.
상처 있는 분들이 많으시네. 최성호님, 자주 오는 민원인이 계신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계신 아줌마인데요. 자기 주장대로 무조건 해달라고 졸라대는 분이죠. 그냥 한 대 쥐어박고 싶어요. 쥐어박을 수 있는 무언가로 변신시키고 싶어요.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강아지? 아, 강아지는 너무 예뻐서 쥐어박을 수가 없어. 네, 그리고 4359님, 말 안 듣는 마누라 그냥 한여로 만들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5558님. 난 여친을 비욘세로 만들고 싶다. 욕심인가?
오, 지혜로우시네요.
좋은 변신이네요.
좋은 변신이네요.
음악 한 곡 듣고 오죠. 아디에무스의 아디에무스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하는 복수. 하지만 복수하는 사람도요. 복수당하는 사람만큼 상처 입게 되는 겁니다.
네.
잘못하면 사과하고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삽시다.
네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시고요. 이번 주에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배자는 제주를 뽐내던 아라크네는 신의 미움을 사서 무엇이 되었을까요? 1번 풍뎅이, 2번 거미.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응징과 복수 이야기 세 번째는 탐욕에 관한 벌로 변신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네.
판도라의 상자를 빠져나와 인간을 괴롭힌 여섯 번째 저주는 배고픔이지요. 여기 신에게 오만을 부리다 배고픔의 형벌을 받은 한 인간이 있습니다.
네, 난폭하고 무식한 에르식토는 신에게 바쳐진 숲을 벌목합니다. 그 숲엔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요. 그 나무는 다름이 아니라 님프들의 무도회장이었어요. 일꾼들이 나무를 베지 못하고 망설이자 에르식토는 직접 도끼를 뺏어들고 참나무를 내리칩니다. 그러자 나무에서 그냥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에서 도끼를 내려놔야 되는데 네네. 눈에 뵈는 것이 없던 에르식토는 주위에서 말리는 사람을 도리어 죽여버리고 계속 나무를 도끼로 내리찍습니다. 그때 참나무 속에서 님프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너에게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리리라. 그래도 에르식토는 들은 척만 척 결국 참나무는 쓰러지고 맙니다.
네, 이 불경한 인간에게 어떤 벌을 줄 것이냐 고민하던 여신 데메트르는 기아의 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녀석을 그냥 평생 배고픔에 시달리도록 해달라는 거죠. 부탁을 받은 기아의 신은 에르식톤이 잠들었을 때 그의 꿈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난 에르식톤, 배가 고픕니다. 그것도 그냥 고픈 게 아니라 고파도 너무 고픕니다. 그는 지체 없이 하인들에게 명하여 땅에서 나는 것이든 하늘에서 나는 것이든 물에서 나는 것이든 닥치는 대로 먹을 것을 장만해 오라고 명했습니다. 하인들이 음식을 차려다 놓았는데도 그는 배가 고프다고 죽는 소리를 했고 먹으면서도 음식을 더 장만하라고 악을 썼습니다. 한 도시, 한 나라를 능히 먹일 음식도 그에게는 모자랐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시장기를 느꼈던 거죠. 바다는 온 땅의 물이라는 물은 다 받아 마시고도 배가 차지 않지만 않는지 먼 땅의 물까지 다 받아 마시죠. 탐욕스러운 불길은 온 산의 나무라는 나무는 다 태우고도 나무가 더 있기를 원하지요. 에르식톤의 배가 이와 같았습니다. 에르식톤은 음식이라는 음식은 가리지 않고 먹어 치우면서도 그릇이 비지 않았는데도 더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먹어치운 음식은 그의 배를 채운 것이 아니고 그의 식욕을 자극했던 모양입니다. 그가 먹어치운 음식은 그의 허기를 채운 것이 아니고 허기를 자극했던 모양입니다. 그 같은 아구병, 채울 줄 모르는 그의 위장은 곧 그 집 재산을 바닥나게 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시장기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는데 그 배를 채우고자 했으니 재산이 바닥난 것도 무리는 아니죠. 빈털터리가 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딸은 아비와 달리 참한 처녀였던 모양입니다. 먹기는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에리시토는 마침내 이 딸마저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 딸은 남의 집 종이 되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새 주인에게 팔려 바닷가로 나간 이 처녀는 두 팔을 벌리고 기도했습니다. 일찍이 제 순결을 앗아가신 분이여, 이제 베풀어 주실 때가 되었으니 저로 하여금 노예 신세를 명쾌하소서. 이 처녀가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하면 바로 해신 넵투스께 했던 것입니다. 넵투누스는 신께서는 이 처녀를 모른다고는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조금 전에 새 주인을 따라 바닷가로 나온 이 처녀의 모습을 남자로 바꾸시고 어부의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처녀의 새 주인이 어부로 둔갑한 이 처녀를 보면서 물었지요.
어저 미끼가 달린 낚싯바늘을 물속에다 숨기고 계시는 분이요. 물에다 낚싯대를 담그고 계신 분이요. 바다가 내내 잔잔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싸구려 옷차림에 머리는 산발하고 내 옆에 있던 처녀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은 넋 빠진 고기가 바늘을 알아보지 못하고 덥석 미끼를 물 것이오. 이 처녀 조금 전에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갑니까? 좀 일러주시오. 그 발자국이 없는 것으로 봐서 멀리 가지는 않았을 건데.
처녀는 그제서야 신이 자기의 모습을 바꿔준 줄 알았지요. 새 주인이 자기에게 자신의 행방을 묻고 있는 것을 재미있게 생각하고 처녀가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오. 나는 낚싯질에 정신을 팔고 있어서 아무도 보지 못했소이다. 내 말을 못 믿으실 것 같아 내 한 말씀 더 드리지오마는 내 생업을 도우시는 신께 맹세코 이 해변에는 나밖에 없었소이다. 여자가 내게로 온 적은 더욱 없었소.
새 주인은 이 말을 믿었는지 발길을 돌려 그곳에서 사라졌답니다. 처녀는 그제서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지요. 처녀의 아비 에르시토는 딸이 둔갑에 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번번이 딴 주인에게 딸을 팔았더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처녀는 말로 둔갑하여 때로는 새, 황소, 사슴으로 둔갑하여 집으로 돌아왔고 에리시토는 이렇게 돌아온 딸을 되팔아 허기를 메워나갔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비된 음식을 다 먹고도 성에 차지 않았던 그는 처음에는 제 팔다리, 그것도 모자라 결국엔 제 몸을 모두 뜯어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내가 왜 남의 이야기나 하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둔갑할 수 있는 짐승의 가지수는 얼마 안 되지만 나도 초라하나마 둔갑술을 익힌 처지라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대개의 경우에는 지금 그대가 보시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뱀 혹은 육축 중에서는 으뜸이 황소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황소의 힘이 뿔에서 나온다는 것 아시죠? 나는 한때는 뿔이 두 개인 황소로 둔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둔갑해도 뿔이 하나뿐인 황소로밖에 둔갑이 안 됩니다. 한쪽 뿔은 뽑혔던 것이죠. 아켈로우스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한숨을 쉬었다. 먹다 먹다 못해 결국 자신의 몸까지 먹어치우고 죽음을 맞는 에르시톤. 네. 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자기 살을 뜯어먹었다니 이거 엄청 엽긴데요.
그렇죠.
네. 그러게 나무를 사랑해야지 왜 나무를 자르냐고요. 아바타 영화도 안 봤나 봐. 거기 보면 인간이 거대한 신비의 나무를 쓰러뜨리니까 에이와 여신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잖아요.
뭐 영화 아바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신화나 전설을 봐도 이 네. 나무를 함부로 건드리는 맞다. 사람들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어떤 그 신성이 깃들여져 있다고 생각하는 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공통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네. 신을 환하게 했다가 거미가 되고 돌도 되고 살가죽이 벗겨지는 벌도 봤는데 그래도 난 이 배고픈 벌이 제일 좀 강력한 것 같아요. 배고픔의 처절한 고통 이거 안 당해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럼요. 예. 네. 배고파서 죽으면 아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지옥에 가면 또 배고픈 사람들만 사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그런 지옥이 있다고도 하고요.
네.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욕심을 너무 냈다는 거.
그렇죠.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벌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네.
과욕을 부리다는 그 본전도 못 찾는 어리석은 인간들 참 많은데 우리는 이러지 말도록 해요.
그럼요. 네. 인간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 욕심이라는 건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도 돼요.
네,
욕심을 긍정의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욕심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욕심내고
네네.
또 그렇지 않은 거는 좀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지혜는 어디서 얻는가? 고전일기에서 얻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고전일기 정말 네. 울트라 캡숑짱 킹왕짱 좋아요.
1930님 신들의 이야기 정말 믿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네요 하셨고요.
네. 그리고 5558님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인간보다 더 속 좁은 신들 하셨습니다.
안봉규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치인을 돼지로 변신시켜서 바베큐 파티하고 싶어요 하셨고요.
예, 그리고 김나은님, 네, 그렇죠. 저는 나무로 변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 싶어요.
1634님, 남편을 능력자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와우, 그리고 4865님, 제 남자친구를 뺏어간 여자애를 개코 원숭이로 변신시켜버리고 싶어요. 유유하셨습니다. 개코 원숭이.
김유정님은 울 신랑 헐리우드 섹시남 주드로로 변신시키고 싶어요.
와, 좋다 좋다. 좋네요. 생각만 해도 좋네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권진영의 고전일기 이어집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많은 신화. 그중에서도 그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를 노래로 만든
네.
글루게 오페라 오르페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게파로 센자 에우리디체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들려드릴게요.
권진영의 고전 일기 10월 24일 목요일 제목 배신과 복수의 이중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아이고 이 정도는 아주 귀엽네요. 그리스 로마에 가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자기 자식도 죽여버리네요. 아 진짜 몸서리 쳐져. 하지만 우리 제대로 따져보자고요. 왜 메데이아가 이렇게 독한 여자가 됐는지 그게 다 찌질이 같은 아이손 때문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메데이아 이야기의 교훈은 이거더라고요. 남자들이여 여인을 배신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메데이아가 찾아가리라. 그리고 여자들도 그래요. 남자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 남자가 왜 나를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니까. 황금 양털 때문에 사랑하는지 뭐 부잣집 사이로 들어가서 그룹 후계자가 되려고 사랑하는지 오래된 연인이랑 지겨워지니까 바람 피우려고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니까. 아니 드라마란 드라마는 다 섭렵하면서 왜 눈에 빤히 보이는 그걸 왜 모르나 그래? 괜히 나 좋다고 덤벼드는 남자들한테 덜컥 마음 줬다가는 나중에 배신당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복수의 칼날 가는 메데이아가 되지 말고 우리 현명하게 사랑하자고요.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낚싯대 명가 주식해서 용성에서 낚싯대 드립니다.
민음사에서 변신 이야기 보내드리고요. 상상비행에서 명로진 선배님의 장자가 묻는다 누구냐 넌 보내드립니다. 아직도 고전일기 책장은 꽉꽉 차있습니다. 책 선물 많이 신청해주세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국민극단의 연극 노란달 옐로우 문에 초대합니다. 홈피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아라크나는 뭘로 변했을까요? 거미죠.
네, 거미. 거미였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반디로 장성은 그리고 최성호 그리고 전동진님이시고요. 문자로는요. 4359님, 4865님. 5278님입니다. 홈페이지 네.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전일기가 스튜디오를 오픈합니다. 10월 28일이죠.
네.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시작하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김원준 교수님의 한비자 해설을 직접 듣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스튜디오에서 김원준 교수가 나오십니다.
네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전 김영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